로마 시대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참 비참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을 빌려주지는 못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늘 같은 세상에는 뭐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거에도 여성들의 지위가 사회 속에서 이렇게 돈보다도 천하게 여겨지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때는 로마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타종교를 갖고 있다면 그 아내에 되는 여자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거긴 이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대적이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밑도 끝도 없이, 거 봐라. 성경에서는 남편 말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일방적인 그 편견을 제공하는 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다시 풀어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자기 위치를 스스로 아래에 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들에게 어떤 강제적인 조항으로서 주어진 본문이 아니고, 자기 위치를 스스로 아래에 두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뭔가 봤더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위치를 스스로 밑에 두라. 이 말은,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려고요? 구원.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었던 그 시대의 아내들이 먼저 스스로 자기 위치를 아래 두는 겸손함과 끈질긴 덕목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가정법원을 출입하는 어느 기자가 쓴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부부간에는 꼭 무슨 물질적으로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부부간에 특별히 말의 그 위험성, 또 말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가정법원을 출입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실제적인 일들을 겪었나 보죠. 그 밥안에 든돌 때문에 이혼하러 온 부부 케이스를 취재를 한 겁니다. 그 별일로 다 이혼을 해요, 보면은. 이제 신랑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유난히 돌을 잘 씹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하여간 처갓집에 저만 떴다 하면 장모님이 긴장을 해요. 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필 꼭 저한테 걸립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뭐 성격이 그렇게 까다로운 편도 아닌데 어쨌든 돌이 나왔다 하면 제 입에서 걸려요. 그래서 장모님이 아주 긴장을 합니다. 이 신랑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던 모양이에요. 돌도 하나 제대로 못 골라내. 막 퉁명스럽게 그랬던 모양이에요. 저 같으면 아직 돌이 덜 익었네. 이러고 말았을 텐데, 이 사람이 그렇게 너그럽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남편이 짜증을 내니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남자가 뭐 그까짓 걸 가지고 째째하게 굴어. 돌 씹은 게뭐 째째한 건 아니죠. 남자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째째하다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부부끼리 말싸움이 된 것 같아요. 급기야는 손찌검을 했어요. 따귀를 때렸어요. 여자가 때렸을까요? 남자가 때렸을까요? 남자가 때렸겠죠.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 손찌검은 절대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습관이 돼요. 그리고 따귀는 아프라고 때리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모욕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따귀를 맞았죠. 특별히 자녀들, 이 따귀를 때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기는 인간이 가장 모멸과 수치를 느끼는 장소가 따귀예요. 근데 부부끼리 따귀를 때려요. 폭력을 써서도 안 되는데 하필 따귀를 맞으니 신혼인 입장에서 여자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예, 오늘 새벽에도 여성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성들은 특별히 이 남자의 폭력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거는 아주 부부 생활에 독소입니다. 그래서 이 폭력으로 여성을 때리거나 이렇게 습관이 든 과정은 지금부터라도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요즘은 또 남자들도 매 맞고 사는 남자들이 그렇게 있다 그래요. 저는 실제 그런 가정을 한번 상담받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한번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온 식구들이 있는 데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하는 가운데 여자가 남자를 때려요. 그 집은 왜 때리냐 물어봤더니 맞벌이를 하는 집안인데 여자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맞벌이에 집에 와서 살림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챙겨야 되고 그러는데 이 남자가 잔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새벽 1시까지 잠 안 재우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또 체격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탄전을 벌이다가 만만하니까 그때부터 한 대씩 남편을 쥐어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확대가 됐는가 하면 애들도 아빠를 우습게 알고 애들도 아빠를 엄마랑 같이 협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이제 쑥대밭이 된 거죠. 엉망이 된 거죠.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갖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누가 우월하냐 열등하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개념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가정 속에 가장 중요한 위치는 하나님께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위치와 남자는 남자로서의 위치를 두었을 뿐이지 우열의 개념도 열등의 개념도 부부관계 속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지던 이 시대는 여성들의 지위가 말로 다할 수 없이 비참했던 시대예요. 여필 정부 정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남성의 지위와 권력에 종교 문제까지 일방적으로 따라야 했던 그런 편협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주로 남자가 기독교를 먼저 믿었다면 문제는 틀린데 거의가 이때는 여성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데에는 엄청난 고민과 고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새벽기도 나오는 수준에 있는 가정은 정말 복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부인은 믿지 않는 남편 신발장을 매일 새벽에 들고 나와요. 몸은 지금 아직 못 나오지만 신발이라도 먼저 나와서 옆에다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이 남편이 제 발로 이 신발 신고 걸어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꿈같은 감격의 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 신발을 새벽에 들고 나와요. 실제 그런 부인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1, 2년 걸리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는 몇십 년 세월이 걸려요. 게다가 그 남편이 폭력이 있고 술에 쩌들고 이런 남편 한번 만나보세요. 그 고생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런 그 문화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을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단장은 이라는 표현을 했죠. 이 단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뜻입니다.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가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주적 질서, 균형 잡힌 질서, 이런 의미예요. 코스모스라는 말이. 여기에서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코스메틱이 뭐예요? 화장이죠, 화장. 여자들 화장하죠? 이게 코스메틱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이라는 말은 사실 어떤 개념인가 하면 우주적인 질서와 균형을 잡는다, 그 말이. 그게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된 단장은 균형 잡힌 내면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자들이 머리 하나를 하는데 온종일 걸렸습니다. 머리 단장 하나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화장하는 겁니다. 무슨 화장이요? 영적인 화장.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이제 리더들,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 한 1200명 앉아서 주일날 준비 공부를 하는데 언젠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형이라는 것은 뭐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화상을 입었거나 조금 언밸런스가 생긴 부분이 발생했거나 했을 때는 성형을 해야죠. 근데 요즘은 이 성형 중독에 걸린 분들이 또 워낙 많아요. 어떤 형제는 그 전부 견적을 받아가지고 얼굴만 14번 성형을 했는데 8,500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근데 원판 사진을 보니까 그 정도 견적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조금 중독이에요. 근데 얼굴만 성형을 받는 게 아니고 온몸을 그렇게 성형을 받아요.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면접을 위해서 이제 성형하는 친구들도 요즘은 있어요.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성형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면에 경험하는 성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면에 경험하면 이상하게 그 친구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사람 꼭 있어요. 뭐 별로 얼굴이 그렇게 썩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시험관의 눈에도 이렇게 은혜가 씌워져가지고 인상이 좋게 뿜어 나와요. 영적인 그걸 보통 우리가 무림의 용어로 내공이라고 그러죠. 내공. 항상 찬송으로 충만해 있고 기도로 충만해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이 표정에 그게 이렇게 뿜어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아우라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성형은 하루를 시작할 때 경건한 시간을 통해서 내면의 단장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 제가 새벽부터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빼놓지 않는 주례사가 있는데, 영적인 복을 얘기해요. 영적인 복. 세상에는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을 못 당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부지런한 사람을 못 당해요. 그런데 아무리 부지런해도 세상 말로 운 좋은 놈을 못 당해요. 그런 말 들으셨죠? 그런데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운이 좋아도 은혜 받은 사람을 못 당해요. 그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편드는 인생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성경 전체에 걸쳐서 뭐라 그러죠? 영적인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내면의 단장, 코스메틱. 이 새벽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밖에 하루 시작하러 나갈 때 뭐합니까? 경대 앞에 앉아가지고,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한 시간 가까이 그리고 찍어 바르고 단장을 하죠. 난 그거 조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집에 있을 때는 생얼굴로 허름한 파자마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다가 나갈 때는 한 시간 가까이 치장을 하고 나가요. 그러면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예? 정작 보여줄 사람 앞에서는 엉망으로 하고 있다가, 보통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새벽 예배가 너무 사실을 좋아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뭘 하는 거죠? 단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출근해서 일터에서 상사 앞에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 앞에 만나면 표정이 벌써 그렇게 기도한 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면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쌓여져서 얼굴에 아름다운 표정으로 굳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분노에 끓고 있고 그런 사람은요, 여기 암이 생겨요. 앞에 그 분노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 사람이 뿜어내는 이 독기, 또 그 옆에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 단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주적 질서를 얘기하는 건데,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화장하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뜬금없이 베드로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 그냥 동거가 아니고 이 말은 아내와 떨어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요즘 이 뭐 불가피하게 별거하는 분들, 생업 때문에 별거하는 분들, 참 사정이 다양하고 많은데, 어쨌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원칙은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내와 항상 함께 있을 것. 그래서 그 외국 같은 데서는 그 사람의 모든 그 성숙도와 생활을 보는 몇 가지 척도가 있는데, 항상 아내와 동반하는가 이걸 봐요. 아내와 함께 하는가 이걸 봐요.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뭐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남자 하는 일에 아내를 이렇게 배제하는 경우들. 남자 하는 일이 따로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 선배들이 다 만들어놓은 하나의 문화에 불과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을 왜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한 군데만 확인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찾으셨습니까? 자, 29절을 보세요.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 시몬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시니, 자, 30절 시작. 31절 같이 읽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현장이죠. 이 유명한 현장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베드로가 왜 아내와 동거할 것을, 그것도 지식을 따라 동거할 것을 유독 그 고난의 주제가 된 책에서 강조를 했는가, 바로 이 현장에 중요한 이유가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에 걸려 있죠?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열병, fever, 보통 그래서 우리가 장질부스 같은 열병인 줄 이해하는데, 이 단어가 휘레소라는 표현을 한 걸로 보아서 이건 명사로 쓰질 않고 동사로 썼어요. 동사.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명사로 썼으면 이게 질병이 맞아요. 열병이 맞아요. 근데 동사로 썼다는 것은 어떤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동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보세요.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가. 뭔가 열받은 일이 지금 있어요. 열받은 일이.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는 동작을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화병.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지금 화병에 걸린 거예요. 그 화병 걸린 사람들 보통 동작이 어때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참지 못하고. 그러면 지금 사위가 한 무리의 청년들과 허름한 이상한 남자하고 지금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맞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화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장모가 왜 화병에 걸려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화병에 걸렸을까요? 이 사위놈 때문에. 왜요? 성경에 저는 문맥을 보면 사위가 고기잡이 잘하고 있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사 잘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그분이 오셨어야 하고 이상한 사람을 다 집어던지고 따라 나간 거예요. 누가 제일 열받겠어요? 장모님.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열병이라는 말은 어떤 질병에 걸린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헬라어의 동사로 봐서 이 말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서 평생 열두 사도들 가운데 유독 아내를 동반하여 다닌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가 전력이 있거든요. 집안 버려두고 돌아다녔던 전력이 있거든요. 이때 이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화병에 누워있는 장모를 손을 잡아 터치하여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장모도 예수님을 수종드는 섬기는 대열에 같이 동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에서, 자, 다시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3장을 다시 보세요.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로마서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향방 없이 뛸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아내를 위한다는 것이 기껏 자기 열정 내지는 자기 사랑에 밀어붙일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뭘 정말 원하고 뭘 기대하는지 전혀 모른 채 그래서 내가 행위를 헌신을 수고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 자기 주관적으로 끝나는 사랑이 그렇게 매듭이 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뭐라고요? 지식을 따라. 이것은 비단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사실은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지식을 쫓아 열정도 사랑도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오늘도 이 한날 또 남은 한 주간 주님 앞에 삶을 경주할 때 항상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지식을 쫓아 아름다운 가정 균형 있는 단장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머리 숙여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먼저 수없이 부서지고 깨어져가는 이 땅의 가정들 그것은 믿지 않는 가정뿐만 아니라 믿는 가정에조차 위기를 만난 가정들이 너무나 많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내가 가정의 한 일원과 구성요원으로서 코스메틱, 영적인 단장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남편, 내 아내, 얼마나 소중하게 묶어준 관계입니까? 근데 돌아보면 내 열심으로 아버지 노릇했고 내 주관적으로 남편 노릇했습니다. 시간은 가정을 위해서만 한번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입니다. 우리 지난 사경의 새벽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운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97년도 하면 아마 경제 활동을 했던 분들은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한 해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소위 IMF가 터졌던 해죠. 저도 그때 이제 예배당 건축을 막 시작했던 해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 이자가 한 20%, 18% 이렇게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건배하면서 이대로 이렇게 건배를 했고, 이제 서민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아주 죽어났던 해죠. 혹 어떤 이는 아마 우리나라 근대사에 어쩌면 8.15 해방 이후 6.25보다 더 힘들었던 해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아주 피폐했던 몇 년이었죠. 그때 뭐 대부분 이제 젊은이들은 아직 어렸을 때니까 그 실감을 잘 못하겠지만, 경제 활동 한복판에 뛰어들었던 분들은 생각도 하기 싫어 아주 끔찍한 해였는데, 그때 엄청난 가정들이 붕괴음을 내고 무너졌어요. 이유는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들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한국 사회가 그 가운데서도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만이 갖고 있는 이 가정의 끈끈한 결속력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결과를 내놓는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일면 참 맞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이 탄탄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베드로가 3장에 들어서면서 뜬금없이 부부 얘기를 하죠.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절대 돈은 빌려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여자가 값어치 없다는 얘기입니까? 뭐 둘 다일 수 있는데,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가 형편없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별 차이 없죠. 아직도 그 OECD 국가 중에서 여권 신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후진국입니다. 그만큼 여성 지위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남성들과 대등하게 올라있질 않아요. 또 일부 잘못된 여성 해방론자들은 남자의 역할을 똑같이 하는 게 여성 해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여성 해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성 해방이라고 할 때는 여성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정확한 위치로의 그 온전한 인간적인 또 인격적인 대우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지, 남자랑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게 여성 해방은 아니죠. 그렇게 여성 해방을 또 이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쨌든 오늘 뭐 그 주제는 아니니까 지나가기로 하고, 왜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 부부 문제를 여기에서 하필 꺼냈을까? 이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남성들은 이교도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그 문화나 가정의 그 풍습은 어땠는가 하면, 여자는 사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의 종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불교, 여자도 불교예요. 개인의 의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정도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생명의 진리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나 사회적 풍경 속에서 그게 어디 만만하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정황을 고려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무조건적인 절대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또 남자들은 요 본문만 달랑 외워들고 그거 봐라, 성경에서도 순종하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들이대는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사회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얼마나 더 힘든 순종과 과정을 감내해야 되는가를 사실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순종하라는 말은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위치를 스스로 아래에 두라 그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스스로 아래에 두라. 왜 그런 요구를 할까요? 베드로가.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을 볼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여성들이 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요구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골, 목적지가 어디예요? 남편의 구원이에요. 저는 이런 부인을 봤어요. 새벽마다 남편 구두를 들고 와요. 새벽마다. 그래서 자기 옆에 놓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지금은 이 인간이 제 발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 주님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구두 신고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꿈 같은 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남편 구두를 새벽에 들고 와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루어졌죠. 그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1, 2년에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평생에 걸린 과업일 수가 있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가족 전도를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전도하려면 일단은 부모님의 권위와 부모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아래에 두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말로가 아니라 그 행실을 통해서 부모들이, 남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절을 볼까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그 단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장, 이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우주적 질서를 얘기합니다. 근데 코스모스라는 말에서 코스메틱, 코스메틱이 뭡니까? 화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화장은 사실은 뭐죠? 우주적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재밌죠? 참 언어를 이렇게 공부에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이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화장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장이라는 말은 화장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새벽 예배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경건회로 시작하는 것이 내면을 코스메틱 하는 거예요. 내면을 화장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토요일 날 리더 모임 때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 요즘 취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뭐 스펙은 뻔하고 몰려드는 우수한 인재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성형들을 한단 말이에요. 성형들. 어떤 친구는 얼굴만 14번을 성형을 했대요. 얼굴만. 중독이죠. 그 정도 되면. 그 14번에 그 견적이 얼마 나왔나 봤더니 8,500만 원 나왔어요. 얼굴 14번에. 그리고 뭐 두피서부터 발끝까지 뭐 엄청나게 관리를 하는 친구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원래 성형이라는 것은 좀 더 이뻐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분야가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 기형이 되었거나 또는 화상을 입었거나 이럴 때 꼭 성형이 필요하죠. 근데 요즘은 좀 그 의미가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형 가지고 시비 걸었던 큰일 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성형을 조금씩은 다 하시니까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면접 볼 때 이쁘고 잘생긴 걸로 시험관들이 판정을 할까요? 속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를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뭐 싹 그렇게 조화가 잘 된 친구가 아닌데 기분이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면접을 보면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내공입니다. 무술 용어로 내공이라 그래요. 무림세계에 쓰는 표현이죠. 항상 그 마음속에 내면이 말씀으로 꽁꽁 단장이 돼 있으면 그게 이렇게 아우라로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오래되신 어르신들, 선배들 한번 보세요. 얼굴이 이상하게 멋져 보여요. 그래서 뜯어 고쳐서 잘생긴 거, 이쁜 걸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면을 단장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 단장의 그 말이에요. 내면의 단장을. 이 당시는 여자들이 머리를 하나 꾸미는데 이 당시 특별히 머리가 그 아름다움의 그 상징이고 심벌이었습니다. 머리를 하나 꾸미는데 한나절을 걸려요. 한나절을 이거 하나 단장하는데. 그리고 목걸이 치렁치렁 걸고 치장하고 이러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이제 빗대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단장해라.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대목을 꼭 우리 새가정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 좋고 똑똑해도 누굴 못 당하냐면 부지런한 사람을 못 당해요. 그런데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놈을 못 당해요. 맞죠? 정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부지런하고 머리 좋고 운 좋아도 못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 못 당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길 수 있나?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은혜 받았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편드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속이 부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자잘한 거 가지고 안 싸워요. 자기 속이 부요한데 그거 왜 싸워요? 자기는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런 내면으로 꽉 찬 사람이 자루 속에 손 곳이 튀어나온다고. 자루 속에 손 곳은 언젠가 삐져나오거든요. 이게 나와요. 언어에서 나오고 표정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속이 부요해지고 밖으로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주장하고 살면서 아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터로 나가서 또는 캠퍼스에 가서 교수님들과 친구들과 또는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 앞에 삶을 살 때 정말 어떤 물질적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우선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진솔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다가갈 수 있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매일 차곡차곡 여러분 각오하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일터로 향해 보세요. 벌써 내가 말 한마디라도 신경 쓰게 되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뭘 단장하는 거예요? 내면을 단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거꾸로 돼가지고 화장대 앞에서는 한 시간씩 막 그리고 페인팅을 하고 바르고 좋아하세요. 근데 정작 집에서는 쌩얼에다가 허름한 파자마 같은 거 입고 있다가 나갈 때면 꼭 그런단 말이에요. 전 그러면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말 보여줄 사람에게는 엉망으로 하고 있다가 길거리 아무 관계없는 나가는 그 돌아다니는 사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물론 나갈 때 뭐 엉망으로 하고 나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안에서도 똑같이 사실 남편들은 나가서 최고의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다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가정에 들어오면 확 퍼져갖고 있는 모습 보면 좀 짜증나죠. 어쨌든 이 로마 제국이 결국 붕괴되었던 그 요인 중에 큰 요인이 뭐냐 하면 가정의 붕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어느 사회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이 쓴 책에 보면 말세의 많은 징조 중에 하나가 국가가 가정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국가가 가정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보세요. 요즘은 그래서 그 고아원 같은 데도 그 호모지니우스 그룹, 그러니까 애들 그룹만 이렇게 몽땅 몰아넣지 않고 아파트 같은 걸 지어가지고 진짜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은 보모, 그래서 애들도 형, 누나 이렇게 가족 단위 개념으로 묶어놔요. 가족을 경험도 그만큼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국가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경향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소위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지금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이게 썩 그렇게 좋은 경향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고독이 더 커가고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그러운 것 같아도 내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일부 때도 그 기도를 하고 다 돌아갔지만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국가가 가정의 역할을 대체해 나갈 때 이상하게 다 평안하고 만족스러워야 될 텐데 이 사회적 고독이 더 커간단 말이죠. 허무가 더 크게 밀려오고. 그래서 오늘 이 로마 시대에 살던 여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면을 단장해라.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은 아주 화장빨이 좋은 분들입니다. 내면의 화장빨이 좋은 분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표현이 있죠. 가정법원을 출입하는 어느 기자가 이제 가정법원을 출입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연의 이혼 케이스를 많이 봤겠죠. 제가 그 취재한 어느 글을 하나 읽었는데 밥에 들어간 돌 때문에 이혼한 부부의 케이스를 기사로 썼어요. 신혼부부인데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유난히 돌 잘 씹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제가 돌을 잘 씹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 제가 처갓집에 가게만 하면 장모님이 딱 긴장해요. 이상하게 그 여러 식구가 같이 밥을 먹는데도 꼭 돌은 제 입에서 나와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장모님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집에서 밥을 먹다가 돌이 나와도 제 입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신랑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던 모양이에요. 돌 하나도 제대로 못 고르고 그래 짜증을 냈던 모양이죠. 저 같으면 아직 돌이 덜 익었네 그럴 텐데 저만큼 성숙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뭐 남자가 쫀쫀하게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대꾸가 됐겠죠. 근데 남자들이 또 제일 신경질 나는 말이 뭐냐면 쫀쫀하다 째째하다 또 꼬레 이런 말을 제일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았죠. 뭐가 어째 이제 상을 엎었네요. 그래 해봐. 그리고 둘이 붙었겠죠. 근데 급기야는 남편이 아내의 뺨을 때렸어요. 뺨을.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초장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폭력은 제일 큰 죄입니다. 힘으로 하려는 뭐든지 힘으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폭력은. 그런데 특별히 따귀는요 여기 아프라고 때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따귀는 모욕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따귀 맞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그 모독의 장소예요. 근데 따귀를 때린 거예요. 이게 빌미가 돼서 둘이 결국은 이혼 법정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식을 따라 그랬는가 하면 사랑을 한다는 것이 너무 사실은 상대방을 정말 세밀히 살피고 상대방을 이해한 속에서 기초하여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 열심이에요. 그냥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우리 신앙이 그렇듯이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도 자기 열심에 사랑하는 경우가 자기 주관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반대 사랑은 뭘 따라야 돼요? 지식을 쫓아야 돼요.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은 특별히 여성분들은 남자와 이 생리적인 이성적인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살아도 그 밑바닥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평생 여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빠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부부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지식을 따라 뭐하고? 동거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부가 뭐 동거라는 표현이 따로 왜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는 베드로 나름대로의 개인사의 아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만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 시작. 같이 읽죠.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자 여러분 이 시몬은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를 가리켜요. 맞죠? 시몬 베드로.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격인 베드로가 누구네 집에 들어간 겁니까? 장모님 댁에 갔어요. 처갓집에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장모님이 무슨 병에 걸려 있죠? 예,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열병이란 단어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보통 우리는 뭐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처럼 열이 펄펄 끓는 그런 어떤 열병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명사로 쓰였으면 이게 병이 맞아요. 명사로 쓰였으면.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여기 명사로 쓰여 있지 않고 동사로 쓰여 있어요. 동사. 그러면 병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열나고 불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번역을 하자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열나고 불나고 열나고 불나고 그 얘기예요. 이게 동사예요. 동사. 명사는 병이 맞아요. 근데 왜 동사를 썼을까요? 병이라기보다는 이 말은 어떤 지금 이 장모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나고 불나는 병이 우리 한국말로 무슨 병이 있죠? 예?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화병. 화병. 아니 그러면 장모님이 왜 화병이 났을까? 마가복음 쭉 읽어보면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화가 날 만한 일이 발생했네요. 사위놈이 바닷가에서 고기 잘 잡다가 어느 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을 따라 나선 거예요. 다 버려두고. 이해가 돼요?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대기업에 뻗어지 잘 다니다가 장모님 저 아무래도 양지동산으로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메이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누가 제일 열받겠어요? 예? 내 딸은 어떡하고? 그러니까 화병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소식을 듣고 장모님 집으로 베드로가 왔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이해의 손길이 터치되면서 장모님도 결국은 마음이 회복이 돼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 소개가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열두 사도 중에 유일하게 아내를 대동하여 사역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글에다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뭐하라고요? 동거하라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만큼 베드로는 이 고난의 시대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설정해 주신 가족 단위의 소중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된 기도의 시간에 나에게 이 땅에 만남을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나와 같은 이게 아내는 뭐예요? 나요, 나.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거든 휴대폰에다가 아내 이런 거 다 지우고 거기다가 나라고 바꾸세요. 전부 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 오면 나라는 글자가 뜨도록. 그래서 그걸 늘 봐야 돼요. 아, 나한테 전화 왔구나. 저는 실제로 나라고 이렇게 찍어 있어요. 아내는 나예요. 나.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버텨줄 수 있는 주님의 요람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부모님에게 소홀히 했습니까? 대답 하나를 곱게 못했죠. 또 내 아내, 오랜 세월 돌아오지 않는 내 남편,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